살다 보면 누구나 기댈 곳을 찾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안전한 피난처라든가 아니면 마음의 평안. 또 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딱 알려주는 그런 지혜 같은 거요.
어린아이한테는 엄마 품이 세상 전부일 거고.
맞아요. 대학생한테는 방학 때 돌아갈 본가가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인생에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혹은 뭐 굳게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 길을 잃었다 싶을 때, 그럴 땐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 법부터 뭐 깊은 실망감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결국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일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자료들이 되게 흥미로운 게 다윗 왕이나 모세, 사도 바울, 뭐 우리가 이름은 아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의 가장 절박했던 순간들을 조명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인가요?
바로 우리의 그 안정감이라는 게 외부 환경이나 뭐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재와 맺는 관계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 관계의 질이요?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관계의 첫 번째 단계, 안전한 피난처라는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 나온 다윗의 젊은 시절 이야기, 이거 정말 영화 같던데요?
그렇죠. 왕한테 쫓겨서
네, 목숨 걸고 도망다니는 신세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살얼음판 같았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바로 그 경험이 나중에 시편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시편 34편의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여기서 맛보아 안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 부분요?
네.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직접 한번 경험해보라는 아주 구체적인 초대장처럼 들리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몸으로 겪는 체험을 강조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피난처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을 피하는 장소를 넘어서 참된 평안이라는 내면의 문제로 곧장 이어집니다.
아,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나온 그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혹시 그 휴대폰 이야기?
네, 맞습니다. 필자가 무음으로 해둔 휴대폰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차 안쪽 조수석에 있었다는 이야기요.
그 휴대폰 비유는 진짜 너무 공감돼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열쇠를 바로 눈앞에 두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평안을 찾는 방식도 그럴 수 있다는 지적이 아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좀 불안하면 일단 술이나 쇼핑 아니면 다른 자극적인 것부터 찾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늘 잘못된 곳에서 평안이라는 휴대폰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죠.
네네.
하지만 자료는 요한복음 14장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세상의 평안은 좋은 상황에 의존하죠.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하, 또 관계군요.
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과 상관없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믿음, 바로 거기서 온다는 거죠.
결국 피난처나 평안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관계에서 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뭐랄까, 일종의 사용 설명서나 내비게이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지혜라는 개념을 꺼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아는 지혜랑은 좀 달라 보여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잠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좀 낯설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지혜는 보통 뭐 지식, 경험, 데이터 분석 능력 이런 걸 의미하니까요.
네.
하지만 이 자료들이 제안하는 관점은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이걸 무서운 공포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공포가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혹은 존경하는 스승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함에 가깝습니다.
아하.
내 경험이나 지식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크고 완전한 존재의 기준을 인정하고 따를 때 비로소 진짜 지혜가 시작된다는 관점이죠.
내비게이션 비유가 딱 맞네요.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이 지혜의 실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 인물 자체를 지혜라고 보는군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것.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거죠.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다른 관점을 빌려오는 훈련. 뭐 그런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찾고 그 관계를 신뢰하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요. 이건 정말 깊은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보이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오히려 그들의 노역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아.
즉각적인 구원 대신 더 큰 고통이 닥친 거죠.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자신도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고 항변합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선 그럴 만도 하죠.
그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다독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었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선언을 네 번이나 반복하시더군요.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나는 나다 라는 식의 답변은 좀 공감이 부족하거나 권위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단순한 권위의 과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하나님은 모세의 감정적인 호소에 직접 반응하는 대신에 문제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고 계신 겁니다.
프레임을 바꾼다.
네. 모세야, 지금 네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나 너의 시간표에 집중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해라 하는 메시지죠.
아하, 관점을 바꾸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지연과 고통의 과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뭐랄까 연단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정말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의 상황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읽는 내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단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거짓 고발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기고 심하게 매를 맞은 뒤에 감옥 깊은 곳, 그러니까 inner prison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 감옥 깊은 곳이라는 게 그냥 지하 감옥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축축한 벽에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공기 중에는 오물과 질병의 냄새가 뒤섞여 있고 움직일 때마다 매맞은 상처가 쓸려서 끔찍한 고통이 느껴지죠. 발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고통을 주려고 특별히 만든 무거운 착고가 채워져 있고요.
이건 뭐 생존 자체가 목적인 공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부조리함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거기서 노래가 나왔다니. 보통은 신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불평 대신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선택?
네. 그리고 그 선택이 감옥의 털을 흔드는 지진으로 이어졌고 모든 문이 열리는 기적을 낳았죠.
아.
여기서 자료가 던지는 통찰은 이겁니다. 우리 삶의 정신적 감옥, 즉 절망이나 우울감, 트라우마 같은 내면의 감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내면의 감옥이요?
네. 진짜 감옥 깊은 곳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물리적인 감옥이 열리기 전에 이미 그들 마음의 감옥을 부수는 정신적 탈옥이었던 셈이죠.
와, 정신적 탈옥이라 대단한 표현이네요. 우리의 내적 반응이 외적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군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련도 무섭지만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위협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교묘한 목소리로 들려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가의 비극을 다룬 자료는 잘못된 조언 하나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줘서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루이 다말에게 끔찍한 음욕을 퍼먹었을 때 이야기죠.
네.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암논에게 그의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이 다가와서 간교하고 부도덕한 계략을 알려줍니다. 아픈 척해서 다말을 네 방으로 오게 만들라는 조언이었죠.
그리고 암논은 그 조언을 그대로 따랐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끔찍합니다. 성폭행, 그로 인한 가족의 증오, 그리고 결국 2년 뒤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끔찍한 내전으로 번집니다. 결국 압살롬 자신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요나답의 잘못된 조언 한마디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요나답은 왜 그런 파괴적인 조언을 했을까요?
자료는 그의 동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그를 심히 강교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아마도 왕자인 암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왕가의 불화를 일으켜서 이득을 보려 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의 조언이 암놈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정당화해주고 부추겼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나 여러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랑 딱 겹쳐 보이네요.
아, 그렇죠.
우리의 욕망이나 분노를 부추기고 정당화해주는 목소리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는 식의 달콤하지만 위험한 조언들이요. 너무 많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는 이 고대의 궁중 비극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를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고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합니다.
내 안에 욕망을 부추기는 목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지혜의 목소리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뭐 피난처를 찾고 시련을 이겨내고 올바른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내면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 라면서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 말.
네. 내 의도는 선했으니까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이 말이 사실은 편리한 변명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변명이다.
네. 하지만 성경 예레미야서는 정반대로 말하죠. 만물보다 더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건 정말 충격적인 진단이에요. 내 마음이 사실은 나 자신을 가장 잘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동기를 아시길 원할까요? 예를 들어 잔류에 나온 것처럼 칭찬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거나 창피하면 면하기 위해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런 게 다 마음의 문제라고 자료는 짚어댑니다.
여기서 다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는군요. 이번에는 그가 왕이 된 후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남편까지 죽게 만든 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죠?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죠. 그는 시편 51편에서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사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변명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갈망인 거죠.
아, 변명이 아니라 변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어차피 숨길 수 없으니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내어놓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태도.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외부의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그것이 내면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그 관계는 실망과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이야기로 보았고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선택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놀라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또 다윗 가문의 비극은 우리가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가 삶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었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완벽한 환경이나 조건을 추구하는 대신 어떤 상황에서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혜와 평안을 구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안정의 핵심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위한 알미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정직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자료들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축복의 시작점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경외함은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나를 낮추는 깊은 존경과 경이로움이라고 짚어주셨죠.
네, 맞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개척하고 또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라고 격려하는 세상 속에서 이처럼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깊이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당신의 일상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